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떤 숫자나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나 다른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그 랍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비판이 이런 것입니다. 저 정도로 인품이 있고 고결한 사람이면 적어도 자기들 정도 되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사귀어야 될 텐데 어떻게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참 선지자 같지 않다. 참 아주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는도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여러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그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세리와 죄인을 무시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책을 잡기 위해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목축이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이제 양떼를 몰고 다닙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양떼들을 다 거두어서 집으로 들어와서 세보면 모자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동들은 그 많은 양떼를 우리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모자라는 한두 마리를 찾으러 낮에 지나다녔던 그 길을 밤중에 다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매우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 그런 말투를 하시지 않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암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멸시하는 이 서기관, 이 세리, 이 창기, 이 정말 죄인 같은 이 사람들, 너희가 멸시하는 이 사람들은 너희가 아무리 멸시를 해도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와 재창조를 통한 구속사업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더 큰 애착과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버림받은 인생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날 수도 있고 또 잠시 다른 주인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소유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인간들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또 비바람이 심할수록 목자가 양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양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에 넣었는데 한 마리가 비는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아주 흑암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목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캄캄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냥 편히 집에 있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비바람이 거셀수록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은 더 애절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 각 개인의 처지와 형편이 불행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지극한 관심과 더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신비한 생각이 듭니다. 이 좁은 면적에 여기 눈썹 양쪽에 두 개 하고 눈 그 밑에 두 개 다른 데 달면 안 됩니다. 그 밑에다가 두 개 달고 중앙에 이제 코 하나 달고 그 코 밑에 이게 입이 또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코 밑에 입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요 좁은 면적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다 각각 다르게 나오는지 참 신비한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 둘러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다 각각 다르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그 수많은 눈송이가 뭐 수억, 수십억 그 눈송이가 받아보면 다 다른 것입니다. 그 아카시아 잎사귀가 다 비슷하게 생기고 똑같이 생겨 보이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 이렇게 생기고 이런 성격을 가진 존재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지체 부자의 아를 아주 힘들여 키우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옆에 붙어서 뒷바라지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 지체 부자의 아를 한 어머니가 키웁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한 13살쯤 돼서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참 그동안 힘들었는데 참 시원하다 그러겠습니까? 천만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키웠습니까? 그 죽은 아들 때문에 방송 대국을 할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너무 그렇게 울지 마세요. 제가 아들 하나 구해줄 테니까. 그 아이 뭐 불편한 아이였는데 제가 성한 아이 하나 구해줄 테니까 울지 마세요.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어느 한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아무 남자 아이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을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인간,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에요. 그만큼 한 인간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취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을 너희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이 영혼이 내 것이 아닙니다. 순결하게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신 이 소중한 나의 존재를 죄악의 쓰레기 더미에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할 내 영혼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 나의 자녀들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가 늘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자주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이 귀중한 존재, 이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이 자신의 존재를 죄악의 더미에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방치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결하게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음식물보다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은 몸을 대단히 깊이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생활 속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또 부부간의 문제나 사업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불행의 조건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그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그 걱정 좀 그만하고 사시죠.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요. 걱정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래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걱정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안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요즘처럼 절실하게 들리는 시대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질병의 90% 이상이 정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 오래 전에 이미 그 사실을 간파했어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병균이나 외적인 요인보다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염려가 되겠지만 피치 못할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때문에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오겠지만 일단 접어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존재를, 이 정말 고귀한 가치를 지닌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음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마구 섭취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 신도들에게 주신 이 식생활 법칙이 20세기, 21세기 와서야 사람들이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공해로, 오염으로 더럽혀지고 있어서 먹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계란과 우유마저도 먹을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15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음식만을 골라서 먹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삼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고귀한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보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중대한 또 하나의 교훈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 2장 2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불화와 다툼이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때로는 사람이 죽고 삽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 희망적인 말, 용기가 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부부가 사는데 남자가 이렇게 사람이 또 정직하고 요새 말 나오면 용에 터져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또 여자가 또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이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자가 순에 터져가지고 못 나가지고 돈도 못 벌고 참 한심해요, 한심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수완이 없어서 돈은 못 벌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순박하고 정직한지 참 존경이 가요. 똑같은 상태를 두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불화와 문제가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성경절이 참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 골라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찾으시지 말고 제가 읽는 말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쓰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대로 그냥 내뱉을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전달될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말은 또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남에게 자기 말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남이 자기 말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을 많이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신중하게 듣질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